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인질로 잡혀있던 미국인 여성 케일라 뮬러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앞서 ISIL은 지난주 구호단체 직원 뮬러 씨가 시리아 라카 지역을 겨냥한 요르단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르단과 미국에서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그로부터 나흘 만에 미 백악관이 이를 확인한 겁니다. 뮬러 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의 버네드 미한 대변인은 최근 뮬러 씨의 가족들이 ISIL 요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대변인은 또 미 정보당국도 정보 분석 결과 뮬러 씨가 숨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미국 정부는 뮬러 씨의 납치와 죽음에 책임 있는 테러 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씨는 지난 2013년 시리아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다 ISIL에 납치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 토르스크시의 정부군 작전사령부와 주거지역이 10일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리 비류코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인터넷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군사령부 근무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렉산드르 키크텐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크라마토르스크에 대한 친러 반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어린이 5명과 공무원 3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준군사조직 아조프 대대는 10일 동부지역 일부 마을들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11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4대 해결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에 직접적인 협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라크와 같은 제3국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와는 동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ISIL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분자로 규정하고 연합국가 대부분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으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외교 관계는 없지만 지난 2005년 9월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무역관을 개설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쿠바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국교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미국 대사관이 폐쇄됩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미국 정부 관리는 10일 미국 대사관 폐쇄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예멘 수도 사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예멘인 직원들도 대사관 폐쇄를 언급했었습니다. 매튜 튤러 미국 대사가 직원들에게 대사관 폐쇄 사실을 알리고 자신은 11일 예멘을 떠날 것이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튤러 대사는 사나 주재 터키 대사관과 알제리 대사관이 앞으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지난달 이슬람 시아파 후티 반군이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을 공격해 그와 정부 내각을 사퇴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카메룬에서 나이지리아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으로 의심되는 무장괴한들이 9일 납치한 버스 승객 가운데 일부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VOA에 납치범들이 버스 승객 20명 가운데 7명을 살해한 뒤 나이지리아 접경 북부 지역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북한 비핵화에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제작한 북한 인권 기록 영화 또 다른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위원이게 해서 손만 이렇게 하는 거에 가라고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북한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중국 학수 씨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북아시아 순방차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남북 대화가 진전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10일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 공보관에서 대사관 청년 포럼 행사의 하나로 한국 대학생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런 노력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미국의 관여에도 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가 미한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재차 에둘러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한 두 나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완벽한 조화 속에 정확하게 같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에 언제든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미북 관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다른 국제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위해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이 합의를 깨도록 허락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자신의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슬람 국가 문제 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9.11 사태를 거론하면서 큰 바다와 군대가 미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멀리서부터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방한한 블링컨 부장관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앞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9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화 복귀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과거의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징후에 근거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국이 단순히 만남을 갖기 위해 대화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은 이전에 비핵화에 합의했었으면서 골대를 옮겨놓고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지는 못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올해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9일 북러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이 축전에서 올해 북러 관계가 최고 순회들 간에 이루어진 공동인식과 국가 간 조약의 정신에 맞게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는다며 북러 관계에서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두 나라 관계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정부는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지난 2011년 집권 이후 첫 외국 방문이 됩니다. 두 나라는 이미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사들이 상호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 측에서는 리수영 외무상에 이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를 대부분 탕감받으면서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제거됐고 양국 간 무역은 지난해 10월부터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020년까지 두 나라 교역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착수했고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는 시범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올해 북한과 군사회담을 열고 육해 공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박지현 씨가 국제인권단체가 제작한 기록영화에 출연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노동교화소 실상 등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록영화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 영화의 제목은 또 다른 인터뷰입니다. 영화 인터뷰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다룬 코미디인 반면 또 다른 인터뷰는 탈북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 영화입니다.
제 아버지가 마지막 위원 있게 해서 손만 이렇게 하는 거에 가라고 사실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고 그 찬방에 혼자 눕혀두고 쌀 한 공기에 옷 한 벌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떠났거든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박지현 씨는 죽어가는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중국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 돈 5천 위안에 인신매매돼 중국 남성과 결혼한 뒤 아들을 낳고 6년을 중국에서 살았지만 결국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겁니다. 아들과 헤어져 홀로 강제 북송된 박 씨는 청진시 성평에 있는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박 씨는 노동 교화소에서 매일같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은 이제 아침 4시 반부터 시작되거든. 4시 반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전 작업이라고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 9시까지만 해가 있죠. 하여튼 땅이 시커매져야만 일이 끝나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고 이제 들어와서는 또 밥 먹고 저리 자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또 생활청화가 있어야, 생활청화를 하거든요. 그날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활청화해야 되고 땅이.
박 씨는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굶주려서 심지어는 들쥐나 뱀, 풀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노동교화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파상풍에 감염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박 씨의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걸을 수조차 없게 되자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박 씨는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중국에서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한 박 씨는 아들과 함께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 없고 이제 제 손 잡고 소리 막 대가 갖고 이제 두 번째 철저만 끊고, 그리고 또 막 돼서 이제 몽골은 높지가 않아 갖고 이제 그냥 쑥 건너뛰면 되더라고. 그렇게 갖고 이제 저희가 몽골까지 넘어갔거든요. 이제 넘어가서 몽골 그 국경을 넘어서 제가 그다음에 쳐다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밥도 사다 주고 하는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마침내 중국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 박 씨는 지난 20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정착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을 담은 15분 분량의 기록 영화 또 다른 인터뷰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인터넷 웹사이트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특히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들이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영국 개봉에 맞춰 공개된 이 기록 영화를 소개하면서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조회수 5만을 넘어가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유럽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유럽연합의 간사로 활동하며 영국의회와 대학 등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증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런던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에서 인신매매 희생돼 아들을 낳은 뒤 북송돼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연을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 개방이 아닌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경제가 미미한 성장세에 있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화 현상이 개혁 개방이나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관측과 달리 역설적으로 지배층에 대한 뇌물 확대를 심화시켜 체제 유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시장화에 따른 부가가치가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은행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을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아 일부 소비 생활은 활성화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재정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으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분야가 아닌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당국의 여력이 떨어져 이를 민간의 시장 영역에서 메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북한 지역에서 달러나 위안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예금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숨겨진 외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최희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해 8월 이후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 경제가 나아졌다고 중국 학술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평가여서 주목됩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격주마다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의 지식은 최신호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간 개선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평양의 식당들이 크게 늘어났고 장마당에서 농산물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산 일용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식량 부족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지난 2011년 108만 6천 톤에서 지난해 34만 톤으로 줄었다며 3, 4년 뒤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됐고 외부에서 원조를 받거나 대외 무역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최근의 경제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과 경제 개선 조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농업 개발을 장려하고 트랙터와 비료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한 530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새 농업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의 경제 개선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경제의 요소는 이미 계획 경제와 배급 제도의 중요한 대체 수단이 된 만큼 530 조치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 이 같은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말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리수영 외무상이 각각 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한 배경에는 투자 유치 목적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지식은 북한이 이렇게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 발전의 우선순위를 두고 핵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경제 개선 상황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세계지식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4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이 재활치료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합니다. 재활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이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북한에 파견할 작업치료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일상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고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해 걷는 것입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평안북도 독립노인요양원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에게 작업치료법을 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작업치료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는 지난 1998년 조선장애자 보호연맹의 요청으로 북한 내 장애인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한에서 80만 유로, 미화 11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쳤습니다. 함흥 정형외과 병원, 평안남도 덕촌 탄광병원, 평안북도 동림의 노인장애자 요양원 등에서 설비 개선과 장비 지원, 보건요원 교육 등에 나섰습니다. 또 북한 내 6개 시각과 청각장애자 특수학교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벨기에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영국과 네덜란드 대사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1월에 탈북 난민 한 명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9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70% 내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근거에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달러 내지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지난해 월 평균 임금이 일반 한국인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내용을 전효숙 남북하나재단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장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일은 많이 하지만 소득은 적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먼저 탈북민들의 임금 수준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임금은 1341달러로 이제 나타났고 이것은 일반 국민 2034달러에 비해서 약 693달러 정도가 적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연도별로 봤을 때에는 이분들의 임금 수준은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13년, 14년이 매년 한 36달러 정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지금 달러로 환산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뭐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 북한에서의 그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북한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분들이 느끼기에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일반 국민들, 남한 국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탈북민들의 임금 수준이 일반 한국민들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이제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주 원인을 무엇들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을 그냥 저희가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재직 기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제 평균 재직 기간을 보게 되면 탈북민은 19개월인데 비해서 일반 국민 67개월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 수준이 이렇게 재직 기간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일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탈북민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얼마나 되고 그 추세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나요?
그 2014년도에 이제 고용률은 이제 그 장 53.1% 그리고 이제 실업률은 6.2%로 이제 그 연도별로 봤을 때는 전해보다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고용률은 뭐 7.7%포인트 낮고 실업률은 3%포인트가 이제 높아서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취약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가나요, 보통?
대부분 이제 이분들의 남한에 와서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이제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정규직 형태로 이제 고용되기도 하지만 시간제 형태,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많이 이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는 분들의 이제 그 남녀 구성을 보게 되면 여성이 한 70%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도 하고 학력도 취득하면서 뭔가 출산과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직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한 이제 이렇게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태도 많이 고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탈북민들의 고용 형태와 직업 유형에서 어떤 특징이나 문제점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이제 상용직이 이제 좀 이제 적고 일용직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어떤 경력이라든지 한국 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무직이나 기능직보다는 이제 단순 노무자나 아니면 서비스 종사하다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이 현재 직업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일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용직이라는 것은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것이고 상용직이라는 예. 것은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북한인들은
예.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남쪽에 와서 생활하는데 자영업까지 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예, 그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이제 자영업이 적은데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않습니다.
그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긴 들립니다만은
예. 네.
단순 노무직이 많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주로 일을 합니까?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런 상가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판매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단순 숙련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의 이제 계속 생산 라인에서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좀 전문성을 축적한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이나 뭐 중장기를 끌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단순 노무직을 구하기는 뭐 쉽습니까?
예.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필요를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일이 힘들어서 오히려 약간 기피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일자리는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예.
오히려. 네, 네.
예, 북한 사회에 비해서 이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한국 생활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한다는 비율이 한 67.6% 해서 북한 이탈 중인 3명 중에 한 2명가량이 아, 한국에서 사는 거 너무 좋다, 만족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나요?
큰 차이는 안 나고 거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족한다 이 부분에서는 뭘 만족한다고 느끼는 건가요?
아마 북한 사회와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을 많이 표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북한 생활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면 남한 생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다. 일반 국민에 비해서
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각종 편견이나 차별 이런 인식의 문제가 좀 어렵다고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북에서 왔다고 하면 좀 차별을 하는 그런 경향이 힘들다는 거죠.
그 이것도 이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차별도 있을 거이기도 하고 문화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일반 국민은 너 이거 할 줄 아느냐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그게 나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차별로 받아들이는 이런 거 어떤 인식의 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북민들은 결혼이나 재혼에 대한 관념이 일반 한국민보다 이 개방적인 특성을 보인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놀랬던 게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혼, 재혼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냐,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한 경우에 재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일반 국민보다 상당히 개방적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북한 이제 탈북 여성이 이제 남한 사회에 와서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희망, 그리고 이 여성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이 응답자들의 다수인 75% 정도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인식이나 태도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가 된 건가요?
이번 조사는 이제 통일부와 남북한화재단이 실시한 어떻게 보면 국내외를 통틀어서 유일한 이제 전수조사인데,
네.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그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만 15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북한 이탈 주민 12,777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남한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번 조사는 이제 표본이 아니고 전수조사였습니다.
아, 전수조사로. 네. 네.
예.
네, 네. 조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이 남쪽에서 민간인이나 정부나 차원에서 도움을 참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혹시 뭐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그 매년 저희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보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나 경제 활동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힘들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일반 국민들로 대해주고 뭔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남북하나재단의 신효숙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 수석대원들이 강화도에서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화도 평창에 이어 계속된 이번 훈련에서 두 나라 해병대원들은 가상의 적 지역에 침투해 목표를 폭파하고 탈출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해병대가 12일 강화도 인근에서 연합 해상 침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해병대가 북한과 가까운 강화도 하일리 해변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0일 브리핑입니다.
해병대는 오늘 강화도 하일리 서측 해안에서 수색대대 장병 200여 명과 미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 20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개한 미 해병 3사단 수색대 장병 20여 명과 한국 해병 수색대대 장병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연합해병대원들은 팀 단위로 인원을 편성해 가상의 적 지역에 은밀히 침투한 뒤 목표를 폭파하고 탈출하는 순서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설상 기동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한 연합해병대원들은 강화도로 이동해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한국해병대 관계자는 강원도 평창에서 호흡을 맞춘 미한 해병대 수색대원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와 갯벌 등의 지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합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에 직접 참가한 또 다른 관계자는 강화도는 물살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훈련된 전문 요원이라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곳이라며 두 나라 해병대원들이 어떤 악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 해병대는 다음 달 말 포항 일대에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실시합니다. 연례훈련인 이번 쌍룡훈련엔 미 해병대 병력 천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이 ISIL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ISIL 전력의 20%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지방선거에서 부패 척결을 내세운 신생정당이 크게 이기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저 오늘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그저께죠, 9일 워싱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두 정상은 사태의 외교적 해결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러시아가 개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엔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은 외교적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가 더 심각한 고립에 처하게 될 거란 경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독일 두 정상이 회담 후에 백악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만일에 러시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심각한 고립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러시아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러시아가 분명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했다고 지적하더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바꾸려하고 있다면서
네.
이 지난해 9월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에 계속 탱크와 야포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러시아는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명백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그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무기 지원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네.
앞서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분리주의 반군의 최신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 측이 지원하면서 반군을 짓맞추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메르켈 총리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군사적 해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사태가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방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도 비춰지는데요.
네.
이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안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오늘 11일 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4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열지 않습니까?
네.
이 회담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대응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메르켈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요, 이 러시아가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독일도 미국의 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질 않겠다 이런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일부 러시아 그리고 미국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요.
네, 유럽연합은 이미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 제재안의 이행을 4개국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 어떻습니까?
역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반군들이 정부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9일에는 이 도네츠크 동북부 나들목인 네발체베 등에서 이 반군이 공격을 펼쳐서 정부군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이 로켓탄이 주거지에 떨어져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정부가 자국 공군 조종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이고 있는데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요?
네, 알렘 알지브르 요르단 공군 사령관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요르단군이 최근 사흘 동안 시리아 동북부의 ISIL 거점에 공습을 약 56회를 단행해서 이 공격으로 ISIL 전력 가운데 약 20%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이라면 공습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연합군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요르단 군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알지브르 사령관은 이 ISIL의 지휘부와 무기고, 병영, 훈련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면서 이번 공습이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ISIL을 전멸시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알지브르 사령관은 또 국제연합군이 ISIL 공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정찰 임무를 포함해 총 5,500회를 출격했고 이 가운데 5분의 1을 요르단 공군이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 공습으로 ISIL 반군 7,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올바마 대통령이 ISIL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거란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곧 의회에 승인 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할 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면은 지난 2002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이라크 침공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전쟁 관련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군이 이미 이라크하고 시리아에서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원래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군사력을 쓰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ISIL 대응 작전에 병력을 파견한 건 9.11 테러 이후 의회가 만든 테러 대응법에 따른 겁니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단체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백악관은 앞서서 이 법에 따라 ISIL에 대한 공습과 함께 이라크 군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도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의 추가 승인을 왜 추진하는 겁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ISIL 소탕을 위해서 의회의 병력 사용에 관한 추가 권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백악관이 이미 ISIL 소탕을 위해서 새롭고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했고 이 계획을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곧 의회에 올라갈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의회 안에서는 미국이 현재 수행 중인 ISIL 소탕 작전도 진작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받았어야 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백악관의 새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는 이 상황에 따라서 미 지상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담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승인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해서 후임 대통령이 다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만들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군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이 ISIL을 겨냥해서 대규모로 지상 작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라크군 12개 연대가 지상 작전을 담당하고 국제 연합군이 화력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결과에 따라서 미군 병력을 동원한 추가 압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하면은 더더욱 미 지상군 파견 요구가 미국 의회 안에서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 공화당에서는 ISIL에 대해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에서는 미국이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깊이 관여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네.
따라서 백악관 측으로서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 델리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네요.
네, 이 지방선거지만 그래도 지난해 들어선 모디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부패 척결을 내세웠던 신생정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7일 인도 델리주에서 실시된 의회 선거인데요. 이 보통 사람들의 당이라는 뜻의 아마드미당이 70개 선거구 가운데 67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국민당은 고작 3개 의석만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해 5월까지 집권당이었던 인도 국민의회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네, 집권당 타격을 입었겠네요.
물론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모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모디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혁이 늦어지고 또 이 힌두계 정당이라서 소수계에 대한 차별 성향도 확연하게 드러나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모디 총리가 패배를 시인했고요. 또 승리한 아마드미당의 아르빈드 케지리왈 총리에게 축하를 보냈는데요. 연방 정부는 델리주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모디 총리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국민당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지역적인 현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반부패 신당이 승리한 게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어떤 바람이 반영된 결과 같네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당 아마드미드 당에 대한 유권자들 지지가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총선에 비해서 훨씬 늘었는데요. 지난 선거에서는 아마드미당이 이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에 이어서 의석수가 2위였지만 이번에는 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케지리왈 대표는 이번 승리로 델리 주 총리로 다시 취임하게 됐는데요. 부패 척결과 함께 공공요금 인하,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케지리왈 대표는 또 승리가 확정된 뒤에도 국민의 권한이 매우 무서운 것이라면서 승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끝으로 쿠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발표한 이래 각국이 쿠바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쿠바와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10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날 윤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서 중남미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 책임자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말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국하고 쿠바는 외교 관계가 아직 없지만 경제하고 문화 쪽에서는 교류가 꽤 많죠.
그렇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가 지난 2005년 9월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문을 연 이래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쿠바 텔레비전에서 한국 인기 연속극이죠. 대장금이나 내조의 여왕 등이 방영되는 등 현지에서 한류 바람도 아주 높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두 나라 간의 무역보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요?
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0일 전한 내용인데요. 쿠바 아바나에서 쿠바 중앙은행과 이 한국 기업의 쿠바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 기업의 수출 계약에 대해서 쿠바 정부 차원의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뜻하는데요.
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쿠바 간의 무역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에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34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9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후에만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신의주,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도입니다. 개성 지역, 구름 많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 줄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5도입니다. 함흥지역 하루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청진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의 양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물결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경제가 보인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아침 방송,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전해드렸고요. 저는 세계뉴스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